내 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늙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페넬로페를 기쁘게 해 주었을 뒤늦은 사랑이라고 해도 내 마음 속에서 세상과 인간의 사악함과 고귀함에 대한 경험을 얻고 싶어하는 열망을 억누를 수 없어 나는 나를 버리지 않을 몇몇 동료와 함께 배 한 척을 타고서 망망대해로 나갔다. 오 형제들이여, 태양 너머 인간이 살지 않은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열망을 거부하지 마라. 그대들의 근본을 생각하라. 그대들은 짐승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덕과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웅 오디세우스가 단테를 향해서 외쳤던 외침이죠.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자, 우리 배 하나를 타고 네. 푸른 바다를 항해 가듯이 고전의 망망대해로 뛰어드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앞에 시를 읊어주셨는데. 네. 교주 같으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교주.
멋있어요.
그래. 네. 자,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전 읽기는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다운받아 들으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샵10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은 저희 고전 읽기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뭐 느낀 점들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본영의 신간 신화 읽는 시간을 선물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고전 읽기 자료를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문 좀 많이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문에 이어서 오늘 저희 저 오픈 스튜디오 해놨잖아요. 혹시 보라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들 좋아해 주세요. 사실 이 고전 읽기가 굉장히 딱딱하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청취자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이렇게 모셔놓고 하니까 저희가 기운을 받는 것 같고 지금 고전 읽기가 이렇게 많이 업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좋습니다.
맞아요.
네. 한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예. 사실은 네. 저희 그 청취자들이 항상 이제 기를 받죠. 이 고전을 통해서 이런 좋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네. 청취자들이 이제 기를 받고요. 네. 이런 기가 우리 사회에 정말 이 커다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불끈불끈 듭니다.
얼굴에 긍정 네. 써 있어요.
다 고전 읽기 덕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공연 선물도 준비해놨죠, 네. 선생님.
대학로 청운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일리아드 네. 청취자 여러분 초대합니다. 호모의 대서사시 일리아드를 연극으로 만나보시고 싶은 분들은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첫 곡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임현정이 노래합니다.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 고전 읽기 이번 달의 테마는 도전입니다. 도전에 관한 고전들 무척 많은데요. 지난주에 그리스 로마 신화로 저희가 첫 테이프를 아주 잘 끊었어요. 되게 그렇죠? 아쉬움도 많이 남아요, 사실 근데.
그렇죠?
예, 그래도 두 번째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 막 이 제목을 듣는 순간 막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흥분되면서 막 이러는데 선생님 왜 우리가 도전 얘기를 하면서 오디세이아를 읽어야 하는 거죠?
그죠.
네.
제가 푸른 바다에 배를 한 척 띄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흰 구름 푸른 바다 이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가 까매지면서 풍랑이 일고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행복한 삶을 늘 바래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불운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곧 삶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신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그리고 불행한 일이 안 닥치도록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런 일들은 찾아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우리는 신을 버릴 수 없죠. 자, 그때 한 인간은 커다란 파도 속에서 바위에 부딪히듯이 부딪히게 됩니다. 비극을 당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험한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불행한 일을 만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바로 오디세이아에 흐르고 있는 기조가 이거죠. 이거. 집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아내의 품에 안기고 싶은데 그 예상이 깨진 거죠. 10년을 방황하는 거죠. 그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리는 그 방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운명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아우, 선생님 얘기만 들어도 그 10년 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내고, 아이고, 그냥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오디세이아가 책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그죠? 계시죠? 예. 아주 그냥 뭐 두꺼운 완역본에서 청소년들이 읽기 쉬운, 이렇게 좀 짤막하게 나온 것도 있는데, 어떤 책을 골라야 되나요?
글쎄, 우리는 그, 이제 읽어주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네. 좀 쉽게 구성된, 도들새김 출판사에서 나온 오디세이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우, 예.
그죠? 예. 좋죠?
아주 간단하고요. 쏙쏙 네네. 들어오고요.
네. 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네. 이 텍스트에 가서는 우리는, 천병희 선생이 번역한, 원본 오디세이의 네. 맛을 종종 이렇게 읽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맛을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여기서 사이렌이 나오더라고요.
사이렌 나오죠.
사이렌 얘기 좀 해주세요.
사이렌. 네. 사이렌은 우선 오디세우스가 키르케의 섬을 이제 떠나게 되면서 네. 우리는 이제 키르케가 누군지 알게 될 텐데 네. 마주치게 되는 첫 번째 위기였죠. 사이렌은 사람의 몸에 새의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괴물인데 네. 기가 막히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이아 안에서는 사실 하나가 아니고 둘로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다른 버전에 의하면 셋도 되고 넷도 돼요. 그리고 이게 네. 뭐 이중창, 삼중창, 사중창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홀리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만일에 이 사이렌의 그 노랫소리에 홀리게 되면 뱃사람들의 배들이 좌초하게 되고 좌초한 배를 잡아먹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를 막기 위해서 오디세이아가 명령을 내리죠. 오디세우스는 이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귀를 막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밀랍으로 안 막고 돛대에 자기를 매달라고 그러죠.
왜 맸어요?
그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흥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꼭 묶어놓고 내가 뭐라 그러든지 나를 풀어주지 마라.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통과하게 되죠. 근데 네. 재밌는 거는 네. 사이렌이 노래를 불렀는데 오디세우스의 그 배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네. 사이렌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후부터 사이렌은 사라지죠.
그렇구나. 네.
그 괴물들 자존심이 정말 세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누가 나 자존심 상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난 그래도 꿋꿋하게 살을 거야.
그럼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디세이아의 메시지죠.
네, 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제 책을 펼쳐봐야 하는데 자 아이고 여기서 퀴즈를 주고 넘어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전쟁을 끝낸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겪는 대모험을 그린 오디세이아입니다. 근데 이 오디세우스는 무슨 전쟁을 끝나고 귀향길에 오르는 걸까요? 쉽죠? 1번 펠레폰네소스 전쟁, 2번 트로이 전쟁. 혼날라나 쉽다 그래서? 아닌가?
자. 이제 이쯤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서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올려주시면은 도듬새김에서 나온 오디세이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디세이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오디세이아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작가인 호메로스 얘기를 시작할까 하는데 제일 먼저 읽어드릴 부분이 숲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어 완역본 오디세이아에 실린 천병희 선생님의 서문입니다. 국내 최고의 그리스 문학 전문가의 호메로스 예찬 한번 들어보시고요. 낭독에는 우리 북 내레이터 백운철 씨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6세기 이후부터 그리스의 교과서가 되어 음성자들에 의해 전 그리스에 유포되고 지식인들에 의해 암기됨으로써 그리스의 언어, 문학 및 조형 미술, 나아가 그리스인들의 자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리스 문화의 시원이 되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것을 노래하지 않는 어둠에 쌓인 먼 역사의 첫 새벽에 인간으로서 겪는 모험과 인간이라고 불리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인간적 삶의 본질을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노래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리스인들은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를 성서 다루듯 했다. 특히 오디세이아 이후 인간은 인간의 삶과 운명을 표현하는 두 가지 비유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행과 바다다. 또한 그리스 정신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통해 전 세계의 바다를 향해 길고 긴 여행의 출발을 알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호메로스 이전의 서사적 전통에 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호메로스가 전승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자구 또는 문장을 자주 반복해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호메로스의 독창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호메로스의 독창성은 그러한 전통들을 주어진 그대로 엮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제에 맞춰 어느 한 부분이 빠지거나 자리 바꿈할 경우 전체가 무너질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을 골라 적절히 배열하는 플롯에 있다. 플롯의 완벽한 통일성이야말로 호메로스의 문학성에서 으뜸가는 가치다. 자구나 문장의 반복은 독자가 아니라 청중을 위해 하루에 일정량의 시행을 읊는 음송 시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호메로스의 또 다른 매력은 세계를 놀라울 정도로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호메로스가 다양한 비유들을 그토록 자주 사용하는 것도 인간의 삶과 인간의 정신에 대한 총체성 구현이라는 시각에서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러한 총체성의 단적인 예가 아킬레우스의 방패인데 거기에는 결혼식과 재판 같은 평화로운 생활과 포위와 기습 같은 긴박한 전시 상황, 농부들과 목자들과 포도 재배자들의 전원 생활 등 인간의 온갖 활동상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그 전체 위에 별이 총총한 하늘이 걸려 있는데 그 둘레에는 세 개의 강인 오케아노스가 흐르고 있다. 여기서 호메로스가 그리고 있는 것은 완결된 우주와 그 안에서의 총체적 삶이다. 아이네아스에서도 전설적인 로마 건국자 아이네아스의 방패가 묘사되고 있지만 거기에 그려진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삶보다는 악티움 해전까지의 미래의 로마 역사, 말하자면 한 민족의 위대한 역사다. 그런 의미에서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가 민족시라면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은 감히 세계시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인류 최고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 하면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시작하죠?
예, 그걸 쓴 사람이 지금 호메로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호메로스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또 호메로스에 관한 다른 역사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그렇죠?
들려요.
호메로스 논란, 뭐 유명한 논란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죠.
그런데 그 논란이 뭐예요?
우리는 이걸 시작을 했으니.
예. 네네네. 알고 넘어가야죠.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냐?
예.
아니면 그동안에 떠돌고 다니는 서사 시인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거냐?
아.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네. 우린 뭐 일리아드 그럼 저자 호메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호메로스가 네. 예. 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기저기 떠도는 전승들을 모아서 누가 책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냐 이런 논란이었었죠.
네.
일단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의 그 배경과 무대가 일단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트로이 전쟁은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건 BC 12세기에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틀림없이 그 후에 만들어진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BC 12세기보다는 더 뒤의 일일 것이다
그랬겠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 학자들이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BC 8세기까지 올라와요.
아,
예. 그런데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개 이제 가닥을 좀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호메로스는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다. 집합명사로서의 음유시인들의 집 집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BC 8세기경에 이오니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해안 지방을 의미하는데 거기 출신일 것이다. 왜냐하면 호메로스의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원본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 본이
예.
발견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언제쯤 만들어진 것인지 보게 되니까 대략 한 BC 8세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원래 원본이 이오니아의 방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오니아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아보게 됐던 것이죠. 그다음에 또 논란이 있는 게 도대체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도 쓰고 오디세이도 쓴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쓴 건데 갖다 붙인 거냐? 뭐 이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이제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가닥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논란의 진원지는 뭐냐면
네.
일리아드에서의 그 인간성을 다룬 거하고 오디세이아에서 다룬 문체, 구성, 스케일, 다루고 있는 주제 이게 다 다른데 이거 한 사람이 이렇게 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아, 너무 달라서요.
네네. 그런데 예. 지금은 호메로스의 작품일 것이다. 다만 이것이 그 400년 전
네?
BC 12세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오랫동안 정승되어 온 것들을 여기저기 이 바탕으로 해서
네.
이걸 만들었고 거기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걸출한 이 천재가
예.
이거를 재구성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대략 논란이 아직 있으나
네.
가닥이 잡혀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줄기와 뼈는 좀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옛날에 이 어느 음유시인이 들려줬다는 이 이야기가 무려 2700년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아직도 우리가 듣고 소름 끼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매력이 있으니까 그럴 건데.
그렇죠. 2700년 이상을 버티고 살아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죠. 것이죠.
네.
그럼 도대체 이 경쟁력이 뭐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천병현 선생의 그 서문을 읽어줬으니까
네.
눈치를 채셨겠지만.
네.
그러나 이건 좀 어려워요. 제가 들어도 좀 어려운 것 같아.
뭐
굉장히 이제 그 잘 쓰셨는데. 그래서 우선 저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그리스인들의 삶의 방식이 그 당시에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전쟁 시일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극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전쟁 속에는 사실 이것저것 돌아볼 길이 별로 없는데
예.
바로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들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아드 속에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골출한 영웅들과 함께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네.
오디세이아 안에서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캐릭터로 만들어내면서 그것들이 인간 전체에 대한 군상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군상들 전체로 모여놓은 게 바로 저예요. 어쩌면 이기구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네.
이 엄청난 치졸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영명한 사람들.
네.
이것 아주 사소한 이익에 이 목매는 사람부터
네.
자기의 목숨을 내고 뭔가 희생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라는 거예요. 이런 통찰을 주니까
예.
이거 어떻게 안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저예요 그러길래. 아니 무슨 스스로 자신을 영웅화 시키려고. 아까 초반부터 교주 역할을 하시더니. 아유 참. 여러분들 선생님 예의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문장인지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호메로스의 그 아름답고 격조 높은 문장의 맛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 숲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어 완역본 오디세이아 중에서 제1권 아테네 여신이요. 제우스에게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탄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현명한 오디세우스 바로 그 불운한 사람이에요. 그는 벌써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바닷물에 둘러싸인 섬에서 바다의 배꼽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수풀이 우거진 이 섬에는 한 여신이 살고 있는데 그녀는 모든 바다의 깊이를 다 알고 있고 땅과 하늘을 갈라놓는 긴 기둥들을 몸소 떠받치고 있는 마음씨 고약한 아틀라스의 딸이에요. 그의 딸이 지금 비탄에 잠긴 그 불행한 사람을 붙들어두고 이태캐를 잊어버리라고 줄곧 감언이설로 홀리고 있다고요.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고향 땅에 연기가 오르는 것이라도 보기를 열망하며 차라리 죽기를 바라고 있지요. 그럼에도 지금 그대의 마음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올림포스의 주인이시여, 혹시 오디세우스가 넓은 트로이아에서 아르고스인들의 함선들 옆에서 그대에게 제물 바치기를 소홀히 했나요? 어째서 그대는 그에게 그토록 노여워하세요, 제우스시여?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 딸아, 너는 무슨 말을 그리 함부로 하느냐? 내 어찌 신과 같은 오디세우스를 잊었겠느냐? 그는 지혜에서 인간들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넓은 하늘에 사는 불사신들에게 누구보다도 많은 재물을 바쳤느니라. 하나, 대지를 떠받치는 포세이돈이 그를 끊임없이 노여워하는구나. 오디세우스가 모든 퀴클롭스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센 신과 같은 폴리페모스를 눈멀게 했기 때문이지. 그 퀴클롭스를 낳은 것은 요정 도사인데 그녀는 추수할 수 없는 바다를 다스린 보르키스의 딸로 속이 빈 동굴 안에서 포세이돈과 살을 섞었지. 그때 이후로 대지를 흔드는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를 죽이지는 않되 그의 고향 땅에서 멀리 떠돌아다니게 했던 것이니라.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귀향에 대해 궁리해봅시다. 포세이돈은 노여움을 풀 것이요. 혼자서는 결코 전 불사신들에 맞서 대항하지 못할 테니 말이요. 그에게 빛나는 눈의 여신 아테네가 대답했다.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크로노스의 아드님이시여, 최고의 통치자시여, 현명한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지금 진실로 축복받은 신들의 마음에 드신다면 우리는 신들의 사자인 아르고스의 사례자 헤르메스를 오기기의 섬으로 보내 머리를 곱게 따은 요정에게 참을성 많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결정을 지체 없이 알려주게 하여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요. 나는 이태케에 가서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더욱 격려하고 마음속에 용기를 불어넣어줄 거예요. 그가 장발에 아키아이 요족을 회의장에 소집해서 그의 떼지어 사는 작은 가축들과 걸음이 무겁고 뿔이 구부러진 황소들을 끊임없이 잡아먹는 모든 구원자들에게 그러지 못하게 금지하도록 말이에요. 나는 그를 또 스파르타와 모래가 많은 필로스로 안내해서 혹시나 듣게 될지도 모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소식을 알아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한 명성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들으신 부분이 바로 오디세우스가 칼립소라고 하는 요정의 섬에 억류되어 있죠. 그러나 무슨 뭐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고 그녀의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에 7년간 억류되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 이제 아테네가 제우스를 설득해서 오디세우스를 이제 제발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단언을 하는 장면이죠.
부탁을 해요. 근데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뭘 저렇게 열심히 받아쓰고 계세요? 공부가 되십니까, 지금?
네.
재밌게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욕망을 주체를 못해서 뭔가 써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받아적고 있었습니다.
뭐 적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죠?
네,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질문이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우리
질문해도 될까요?
예, 구원선생님한테 하세요.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저희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새로 시작한 오디세이아도 그렇고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이야기로 좀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디세우스 또 칼립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많은 그 청취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 삶에서 그 지표를 삼을 수 있는 그 교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빼고. 네. 어떤 그런 그 팁이나 이제 그런 걸 좀 주시면 저희가 좀
좋네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이거든요. 네네. 오디세이아로.
예.
오디세이아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니까 요거 하나만은 놓치지 마라. 우리 선생님이 요점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되겠네요.
모험이죠.
모험. 그래.
삶 이퀄 예. 모험.
네.
동시에 네. 깨달음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게, 네. 이게 이 모험이
네.
그 청룡열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본이 쌓여진 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이라. 우리 삶이 흥미진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처박히는 듯이 이렇게 보이지만 네. 그건 언젠가 무엇을 위한 아주 좋은 일의 전조일 수 있고 짜여져 있는 내 운명의 플롯 속에 지금 무엇인가를 흥분하고 떨리는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삶은 체험이고 모험이라는
네.
거죠.
네, 예, 예. 근데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오디세우스가 귀향을 못하고 방랑을 한 지가 20여 년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배열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요.
아니, 오디세우스, 오디세이아의 구성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서 10년을 보냈고
네.
나머지 10년을 바다에서 이제 그 예, 예. 이 방황을 하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이 호모가 걸출한 거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2700년 전에 이거를 네.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이야기하는 이런 스타일이 안 돼 있고 이 앞에 사람을 쫙 모아놓고
네.
그 옛날 이야기밖에 들을 게 없는 TV 없는 그런 시절에 이야기를 쫙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 등장이 아테나 여신의 탄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죠.
아.
그때 거기는 오디세우스는 거기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냥 말로만 막 전달이 되죠. 근데 오디세우스가 그 오랜 동안 이 궁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궁전은 오히려 100명, 108명이나 되는 구혼자들, 그러니까 혼자 남아 있는 페넬로페에게 구원을 하는 이 무례한들로 이렇게
네.
점령당해 있죠. 오디세우스의 재산을 가지고 축내고 있는 거기를 이제 가게 되고.
네.
그리고 그게 한 5장까지 그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오디세이는 그럼 어디 있냐? 그럼 오디세이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비로소 오디세우스가 과거에 무슨 경험을 했는지를 쫙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플롯 자체가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들 왜 드라마 같은 거 첫 회 딱 시작할 때
그렇죠, 그렇죠.
주인공 안 나오고 하고. 왜 지금 얘기부터 하고 뭐 어떤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난 정리가 안 됐지만 하여튼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 예,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문자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반디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스트라토바리우스가 노래합니다. Forever.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 그동안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여러
네.
그 메모를 올려주셨네요. 우선 김순자 씨께서 주말에 지난주 방송 복습 했어요. 잘. 이번 주는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재밌어요. 이남희 씨,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이어가시니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네요.
어디 계신데? 네. 예.
최은주 씨도 지난 네. 학기 신화 이야기 공부하면서 들었던 오디세이아 방학 끝나고 다시 개강해서 공부하고 있답니다. 아주 흥미롭게 잘 듣고 있어요. 아까 또 뭐 김보연
문제들이...
네.
예.
네.
예. 예.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까 그 김보현 씨가 보낸 메시지도 있었는데
엄상원님의 문자를 예.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네네.
헥토르, 파리스, 아킬레우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트로이 목마가 발견된 시기가 아주 오래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거대한 목마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길래 늦게 발견된 건지 궁금합니다. 엄상원님 함께
뭐...
하시면 이 답이 다 있어.
그렇죠. 계속 들어주세요.
지금 뭐라고 네, 네. 꼭 집어서는 안 돼.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최은주님.
최은주님
네.
아까
예.
했습니다.
했구나. 정신이 없군요.
아까 김보현 씨가 올라왔었는데 그때 예. 한 얘기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우리 그 이희구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밝아서 좋다.
아유 그 말씀 해주시려고 그랬어요.
아,
저는
그럼요.
아까 또 다른 분 거 또 생각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목소리가 좋은데 니기? 저희 우리 구본영 선생님을 모르세요? 모르시는 아니, 분은 니기?
아니, 청취자, 네? 저기 이 오늘 방청석으로 오신 분 네. 목소리가 그렇다 이렇게.
아니, 저분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선생님 목소리 듣고 그런 거예요.
그랬었어요?
예, 선생님 목소리 귀에 쏙쏙 들어오죠. 자, 저희들 지금 오디세오 씨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선생님 제가 듣는 이 오디세이아는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죠?
네, 네
현명해요. 현명하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교활하죠.
교활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네. 머리만 좋고 뭐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냐? 그럼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엄청난 명궁이죠.
네.
그리고 그가 들었던 그 화를 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벌릴 수가 없을 만큼
그렇죠.
굉장히 그 용맹한 이제 장수죠. 그러나 머리가 매우 비상해요. 예를 들면
네.
그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참전을 하도록 그 전에 이렇게 그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진짜 헬레나가 이제 파리스에 의해서 함께 도망을 가버리게 되자 이제 그,
예.
그 그리스 전체가 모여서 이제 그 트로이로 가게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갓 결혼해가지고 애가 전목인데.
아, 그때 갓 결혼했구나.
아, 그렇죠.
신혼이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미친 네. 척을 해요.
어머!
미친 척을 하는데.
이런 꾀돌이.
아, 꾀돌이죠.
네.
근데 이 팔라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친 척하는 그 오디세우스의 이제 계략을 간파하죠. 그러니까 이 미친 척하면서 밭을 쟁기를 매가지고 가는데.
네.
그 앞에다가 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소금을 뿌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네.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네.
이 팔라메데스가 그 갓난 텔레마코스를 그 쟁기의 바로 앞에 이렇게 갖다 놓죠. 그러니까 미쳤다면 그냥 갈 것이고 정상이라고는 피해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이제 할 수 없이 정상임이 밝혀져 가지고 참전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
네, 거기까지 그러면 뭐.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팔라메데스를 용서를 안 하죠. 그래가지고 트로이 전쟁 당시 팔라메데스를 모함해가지고 적군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그 모함을 해서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교활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아킬레우스가 끼지 않고는 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를 또 신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또
아킬레우스를 찾아내고 아킬레우스를 전쟁으로 이끌어들이고 이게 바로 이제 이 오디세우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트로이가 함락하게 될 때의 가장 중요한 전략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의 성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오디세우스의 아이디어입니다. 대단한 지장이죠. 대단한 지장이에요.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교활할 땐 교활하고 응? 현명한 지혜를 발휘할 땐 지혜를 발휘하고 또 남자답고 상냥하고 아유
몽땅 가지고 있지만 네. 복잡한 인간인가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죠.
복잡해요.
네.
자,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를 고향에 돌려보내기 프로젝트가 바야흐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제우스의 결재를 받은 아테나는 곧바로 우리 이타케에 있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텔레마코스의 이 상태를 좀 짤막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네.
이제 그 주인이 없는 집에
네.
부인만 남아 있으니까 청혼자들이 몰려들고
네.
텔레마코스는 아직 그 10대 소년이고 그래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네.
그때 아테네가 찾아가서 텔레마코스에게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이토록 건장한 그대가 정녕 오디세우스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머릿결이며 총명한 눈동자가 놀랍도록 닮았군요. 마치 그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르고스의 뛰어난 장군들과 함께 길고 우아한 함선을 타고 트로이로 떠나기 전에는 아주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자 나열인 텔레마코스는 아주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로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께서는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언젠가는 죽을 운명의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눈빛이 맑은 여신은 그의 마음을 다독거려 주었다.
페넬로페가 낳은 아들이라면 신들이 그들을 이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곳에서 축제라도 즐기고 있는 것인가요? 결혼식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을 축하하는 자리인가요? 저들은 왜 저토록 거만하게 당신의 집안을 어슬렁거리면서 개걸스럽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까?
텔레마코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했다. 이 집안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분이 계실 때만 해도 나무랄 데 없이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들이 우리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바꿔버렸죠. 마치 그분이 이곳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지워 없애버렸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전우들과 함께 트로이에서 전사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돌아가셨다면 이렇게까지 슬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폭풍이 휘몰아쳐 아무런 명성도 남기지 않은 채 그분을 휩쓸어간 것이죠. 그분은 내게 고통과 슬픔만 남겨놓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슬퍼하는 건 그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들은 나를 괴롭힐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변 지역의 모든 통치자들과 이곳 이타케를 다스리는 자들이 내 어머니에게 구원하며 내 집의 재물을 탕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팔라스 아테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기지 않으며 말했다.
파렴치한 자들 같으니 너무 멀리 떠나 있는 오디세우스가 그립겠군요. 그분이라면 저 거만한 자들을 한 주먹에 때려눕힐 수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투구와 창으로 무장한 그분이 저 문 밖에 서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에피라에서 오던 길이었는데 청동 화살촉에 바를 치명적인 독을 구하기 위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죠.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분이 이곳으로 돌아와 복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신들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홀에 모여있는 저 무례한 자들을 쫓아낼 방법을 궁리해야 합니다. 날이 밝으면 이 섬의 모든 지도자들을 광장에 모이게 하세요. 신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저 구혼자들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만약 그대가 내 말을 믿는다면 좋은 충고를 하나 해드리지요. 20개의 노가 있는 가장 훌륭한 배를 준비하여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아버지를 찾아 떠나도록 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그분의 소식을 전해주거나 아니면 제오스로부터 직접 그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필로스에 있는 늙은 왕 네스토르를 만나면 스파르타로 건너가 금발의 메넬라우스도 찾아가 보세요. 그는 청동 갑옷을 입은 아케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귀향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집으로 돌아와 어떤 고초를 겪더라도 1년만 더 무례한 자들과 맞서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돌아와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께 새 남편을 맞아들이라고 하세요.
총명한 눈의 여신 아테나는 그렇게 말하고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텔레마코스는 자신의 영혼이 용기로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제야 손님이 아니라 신이 왔다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는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휴, 이 아테나 여신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스토르도 돌아왔고 메넬라우스도 돌아왔고 뭐 다 돌아왔네요. 근데 그렇죠? 오디세우스만 빼고 저기 그냥 대부분 다 잘
대부분 귀환했네. 고생들은 많이 했지만 네. 이제 다들 돌아왔어요. 뭐 아이아스 같은 사람만 배 물에 빠져들고 네. 그리고 아가멤논은 잘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자기 부인과 그 부인의 정부에게 죽게 되는 것이죠.
아가멤논도 멋있는 사람인데.
아, 그리스 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예, 예, 예.
바로
그렇죠.
메넬라우스, 즉 헬레나의 남편인 메넬라우스의 형이에요.
친형,
메넬라우스,
친형제.
친형. 그래서 이제 이 메넬라우스가 아가멤논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돌아왔고 네. 그랬는데 네. 이 오디세우스만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라.
그렇게 계속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막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쫙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야, 참 멀고도 먼 이야기 같아요. 예.
이야기꾼이에요, 꾼.
이야기꾼이야, 정말. 이야기거리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네. 전쟁에서 이기도록 이렇게 열심히 뒤에서 도와줬는데, 근데 신들이 왜 이렇게 삐져가지고서 한참 돌아다니다 들어가게 했는지.
이거는 이제 신들 전체가 네. 이렇게 돌아다니게 했다기보다는 네. 포세이돈이 이 오디세이 세우스의 방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포세이돈이?
이제 이걸 먼저 얘기해주면 그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무슨 짓을 했어?
뭔 짓을 했어?
무슨 짓을 오디세우스가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포세이돈을 꽉 그냥 열받게 한 거죠.
그 열받게 하는 거 나오죠?
나오지, 그럼.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건 나오죠.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재밌다는 의견들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오디세이를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 정말 고전 읽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엄상원님이 막 이렇게 문자를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이야기는 계속 내일도 이어집니다.
그렇죠.
내일 이야기 맛보기 조금만 해주십시오.
우선 텔레마코스가 그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알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죠.
네.
그리고 야 그래 너희 아버지가 어디쯤 있어.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섬에 억류돼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네. 오디세우스를 꽉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얘를 좀 풀어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오디세우스의 항해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여러분들 상상력을 막 자극시키죠.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자극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도전. 만일 당신이 꿈을 꾸되 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생각하되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며 만일 당신이 성공과 실패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 두 협작군들을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만일 당신이 말한 진실들이 악인에 의해 왜곡되어 어리석은 자를 올가매는 덫이 되는 것을 참아낼 수 있다면 인생을 다 바쳐 이룬 일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더라도 몸을 굽혀 낡은 연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만일 당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고 한 번쯤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할 수 있다면 설령 잃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잃은 것들에 대하여 탄식하지 않는다면 만일 당신의 심장과 두뇌와 힘줄이 이미 오래전에 쇠하였더라도 너를 위해 쓸모있도록 하고 마침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오직 의지만이 견뎌내라 할 때까지 견딜 수 있다면
러디아드 키플링의 만일이라는 시의 한 귀절입니다.
네.
키플링의 시는 오디세우스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의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도전을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전을 남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사람들 모두의 것이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우리는 도전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지고 달아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용기 있는 사람들의 삶이고 용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발표해 주세요.
아, 반디의 위연화님.
네.
장준영님.
네. 네. 그리고 또 문자로.
문자로도 들어왔네요. 9332번.
네. 세 분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오디세이아가 무슨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귀향하느냐. 정답은? 트로이 전쟁. 그렇죠. 네. 자, 정답자 세 분. 위연화님, 장준영님, 그리고 문자 9332번님 선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낭독해주신 우리 북내레이터 백운철 씨.
네.
예,
네,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 즐겁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 도중에 서로 눈짓을 오고 가면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비지스입니다. How deep is your love? 들으시면서 저희는 오늘 인사드립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감사합니다.